우리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한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7절인데 우리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자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외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가득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6절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적인 이야기도 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들은 비단 2000여 년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이후 전 시대, 전 세대에 걸쳐 비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었던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삶은요, 일상의 삶 속에 변화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12절에서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서로 다른 배경 때문에 나타나는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품어 주라고 이야기를 하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의 마음으로 지배를 받으라고 했고 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나누면서 서로를 가르쳐 주라는 도전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는요 무슨 일을 할 때나 무슨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Easy to Read Bible이라는 성경은요 모든 일과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라고 했고요 또 NLT 영어 성경은요 모든 말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말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선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그 잘됨을 통하여 그 부모님들이 칭찬받고 칭송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셋 딸 중에 두 딸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자녀가 하버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의 모든 분들은요 그 목사님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냐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대학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보냈냐고 하면서 이 자녀들도 칭찬하지만 그 자녀들은 부모를 더 칭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은 해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 자녀들의 신분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과외 활동은 전혀 할 수 없고 꿈도 못 꿨고 또 수업 이후에 하는 예체능 활동도 거의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교회만 열심히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잘 참가시켰고 또 했다면은 방학 때 이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다 여행을 다니면서 그 노상에서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호텔에 머물지도 않고 텐트를 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지냈는데도 이 아이들이 잘 자라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또 그의 부모님들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부모들에게 칭찬을 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함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내가 속한 모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높은 고층 빌딩의 가장 좋은 펜트하우스에서 일하시는 CEO이든 아니면 낮은 층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외진 곳에서 혼자 일하시는 청소 부원이시든 가정 주부이시든 또는 식당에서 주방에서 또는 홀에서 서빙하든 캐시어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내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면 그래서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되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재직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 속에서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갖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을 보이며 나눌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요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부정적인 말만 했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무시도 하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조직, 교회 공동체나 학교나 직장이나 모든 모임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만 보고 맨날 비판만 하고 판단만 했던 것입니다. 나는 할 말을 해야지 속이 풀린다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 속병 걸린다고 하면서 그저 내 뜻대로 하겠다고 했던 그런 삶이 비그리스도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고 싶지만은 절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절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 이것이 나도 모르게 행한다면은요 마음에 찔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린 이런 말들을 할 때 불편해하고, 이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삼가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말할 때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다면요 그 모습 속에는 결코 선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필라에 있을 때 어느 성도님과 함께 한국 식당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식사 와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또 음식이 좀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이 그 종업원에게, 서빙하시는 분에게 음식을 더 달라고 했는데 그게 늦어지는 거예요.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빨리 달라고 막 소리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하시는 서빙한테 반말을 막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서빙하신 분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의 선한 그리스도인이라 보겠어요? 우리는 이분이 앞에서 기도도 했어요. 기도하는 걸 이분이 다 보셨어요. 여러분 다 보았는데 이 종업원이 우리 보고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얼굴이 참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고백하면요 저도 예전에 이분만큼은 안 그랬지만 똑같은 그렇게 흥분하고 소리를 질렀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음식 빨리 안 주냐고,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부터 안 주냐라고 종업원에게 이런저런 불평의 말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걸 삼가하려고 합니다. 절제하려고 합니다. 급하지만 내가 먼저 왔지만 참으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히 제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큰 소리를 내거나 불평의 불만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서빙하시는 분이 기분 나빴다면은, 그런데 이분이 우연히 교회를 갔더니 이 배목사가 설교를 한다면은 그분이 야, 배목사 설교 은혜롭게 하네 라고 그렇게 듣겠습니까? 아니요, 어쩌면요 예배 드리다 나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삼가하고 또 삼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 불평 불만의 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 살려주는 말, 긍정적인 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가족들과 내 형제들과 내 친구들에게 그 함께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지요.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하시고 계십니까요?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일과 모든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16절에서 계속 감사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고, 17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특정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하며 감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할 때는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말을 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할 때, 말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늘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지 않았던 것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포기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요 감사하고 더 나아가 기쁨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건강하고 또 세상적으로 잘 성공하는 것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항상 그들이 건강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불행해서 아파하거나 힘들기를 원하는 부분은 한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이유를 제공한 분에게 드리는 그 고마움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한 것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다는 것,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내게 선한 일을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지, 감사할 이유가 없으면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느껴지는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일상의 삶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상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믿으면요, 그래도 일상의 삶에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내가 아프거나 어떤 큰 질병에 걸렸다면,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와서 내가 불구가 되었다면, 내가 정말 금식하며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말 어머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돌아가셨다든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콜리에 떨어졌을 때 그때도 자연스럽게 감사함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때는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금식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삶에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이 나서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달라진 새로운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을 잃은 세 명의 장애인 앞에 코끼리를 놓고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습니다. 근데 길쭉하니까 아, 코끼리는 뱀처럼 길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요,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어요. 다리가 둥글하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 코끼리는 둥글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코끼리의 몸통을 만졌어요. 몸통을 만졌더니 넓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끼리는 넓직하다 라고 하면서 다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맞잖아요. 그러나 이 세 분들은 자기가 느끼는 것만 말했지 알았지 다른 것들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요, 이런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당장 느끼는 것만 보고서 감사를 했기도 하고 감사를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그 너머에 있는 더 넓은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것들,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요, 그러면 감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인간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감사할 일이 없고 불평불만에 불만할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감사할 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퍼즐 조각 하나하나만 보면요, 그 퍼즐의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퍼즐 하나하나를 연결하고 연결해서 다 모으면 나중에 보면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각각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오늘의 그 일상의 삶은요, 크게 그려놓은 그 퍼즐 중에 한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이 조각만 알고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정해놓으신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포즈를 맞출 때 너무 다른 옆에 있는 걸 찾기가 힘들어서 짜증날 때도 있어요. 불평할 때도 있어요.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않냐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찾아보다는 그러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전체 그림을 알지 못했던 것들이 그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과거의 퍼즐 하나와 또 그 퍼즐과 오늘의 퍼즐을 연결해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중간하신 일하신 것, 과거의 일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고 이해되어진다면은, 확신되어진다면은요, 오늘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또 하나의 퍼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고 믿음의 성숙도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교회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성경공부를 오래 참여했다고 신앙이, 믿음이 좋고 성숙했다고, 믿음의 열매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성숙도는요 감사가 얼마큼 이루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성숙도라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 매주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없다면요 그것은 결국 믿음의 열매가 있고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특별히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더욱이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있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할 때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불행한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이,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하여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1600년대에 프랑스 루렌네라는 지역에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평범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럽에 있었던 30년 전쟁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어 불구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에 회계사 사무실에서 신분급으로 일을 했지만 매일 야단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일을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도 수도사가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5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깔맹이라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깔맹이라는 수도원에 가서 로렌스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기도하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은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지만 이 로렌스는요 부엌으로 보내져가지고 거기서 밥을 짓거나 설거지를 하는데 허드렛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 않고 사람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맨날 반복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수도승들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밥 짓고 허드렛 일하고 잔반을 처리하는 이 로렌스 형제는 매일매일 얼굴에서 밝은 빛이 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보여졌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수도사들이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그렇게 얼굴이 밝고 기쁘고 감사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로란스 형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사소한 의무를 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설거지 하는 동안 나는 설거지 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연습했고 강구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와 함께 얘기한 사람들도 그 임재를 다시 경험해서 그들 또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서 때 했던 그 이야기들을 편지를 써서 원장에게 보냈는데 그 원장이 이것들을 모아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정말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냐고 정말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수도사가 이 로렌스 형제가 그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은 마치 수도사가 선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한 가운데 정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끝난다면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귀찮은 그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고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니까 감사함이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예배당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뻐했고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만 했기 때문에 밥만 지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기도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형제에게서는요 어떤 일이 어떤 위치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높은 자리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고지론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높은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위치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허드렛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미지론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낮은 곳에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고 험한 곳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고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서 어떤 위치에서 일하는 고지론과 미답지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론입니다. 고지론과 미답지론보다 이 고지론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중요한 일을 하든 사소한 일이든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일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높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처럼 말과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한다면요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 모습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어디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하시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에 주신 평안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는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일상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부족하여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